우리나라를 둘러싼 평화 통일 군사 안보 분야를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양락기의 안보 브리핑. 네, 오늘 안보 브리핑 시간 오늘도 함께하죠. 아시아 경제의 안보 군사 전문 기자 양락규 기자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락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참여한 그 토론 끝에 최종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어제 긴박한 하루였는데요. 우선 오전 11시 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정부 종합청사를 찾습니다. 이 바로 오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 상임위를 앞두고요.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 보고를 마친 정의용 실장 또 이 보고를 받은 이낙연 국무총리 기자들 앞에서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언론에서는요. 이 설마 지소미아를 종료시키겠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다 오후 3시 청와대에서 NSC 상임이 개최됐는데요. 이 자리에는 뭐 정의용 안보실장 또 뭐 성 국정원장 또 정경도 국방부 장관 상임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1시간 논의 끝에요.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러니까 지소미아 종료를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이 결과를 보고받고요. 이 토론을 거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가시켰습니다.
네. 그런데도 청와대에서는 이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우리 안보협력이 흔들리는 건 아니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이 지소미아 이 협약이 끝나도 이게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적정했을 당시를 좀 쳐다봐야 하는데요.
네.
이 한일이 이제 군사정보보호협정 맺은 것은 2016년 11월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북핵 위험 최고조였는데요.
네.
이 때문에 뭐 해방 후에 한일 간에 처음으로 맺은 군사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 지소미아는요, 국가 간의 군사기밀을 공유하겠다 이런 조약인데요.
네.
이 정보를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미일 3국 공조라는 배경 속에서요, 이 한일 양국이 북한의 이 미사일 같은 민감 상황을 대부분 공유를 한다는 거고요.
네.
이 지소미아를 통해서 한일 간의 오고 간 정보 횟수는요, 이 총 29번입니다.
네.
이 지금까지는 이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협정을 끝나도 우리 안보에는 큰 지장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네.
이 지소미아 말고도요, 이 한일 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한미일 간의 정보 공유 약정이 있습니다. 이 미국이 중개자가 돼서 한국의 정보와 일본의 정보를 합친 다음에 다시 공유를 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 때문에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한미 간의 공조가 있는 상황에서는 안보 상황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안보에 얼마든지 대비를 할 수 있는데
네.
왜 처음부터 지소미아를 협정했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네.
이 둥글기 때문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요. 일본보다는 우리 측이 먼저 알게 됩니다.
네.
이 정보를 일본에 주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탄착지점 분석 결과를요.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서로 갖고 있는 정보를 윈윈하는 건데요.
네.
이 결국 뭐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핵 미사일 정보를 서로 양국이 크로스 체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네. 또 보니까 이제 북미 간의 신경전도 아주 치열한데요. 현재 북한은 그 비핵화 대화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입장을 또 견지하고 있죠.
네, 북한이 한마디 계속 거들고 네. 있는데요. 이 미국과 우리 정부를 향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 군사적 적대 행위 계속되는 한 비핵화 대화 쉽지 않다. 뭐 이렇게 경고 나섰는데요. 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우리 군에 향해서는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예를 들면서 꼭 집었습니다. 뭐 첨단 살인 장비 지속적으로 반입하게 되면 뭐 이것은 북남 공동선언 또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 정면 부정한 엄중한 도발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지금 계속 이제 비핵화 대화는 뭐 쉽지 않다. 뭐 이런데 결국 북한은 핵무기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이 북미 간의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에 북한이 핵무기 한 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그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또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아, 예, 이 보도가 좀 신빙성이 있는 게요.
네.
일본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 국제 원자력 기구 그러니까 IAEA 소식통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이 북한이 영변에 있는 핵시설에서요 핵 연료봉 3,000개에서 6,000개가량을 꺼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이 핵무기 연료봉을 재처리하게 되면요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핵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료가 쓰이는데요.
네.
이 플루토늄과 우라늄입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북 북한이 우라늄 매장량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네, 네.
2600만 톤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뭐 양도 양이지만 순도가 가장 높습니다.
네.
이 때문에 뭐 우라늄을 이용해서 핵무기를 북한이 만든다면 뭐 핵무기 수가 무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요. 이 한미가 그 10일 내에 핵물질을 공중에서 포착하기 위한 포집 활동을 하는데요. 이 물질을 잡아야 플루토늄으로 핵실험을 했는지 우라늄으로 했는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1차 핵실험 때는 플루토늄을 이용한 실험이다. 이런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는데요.
네.
그 이후에는 북한이 갱도를 깊게 파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포집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우라늄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네. 2,500만 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코너 속의 코너. 네, 우리 양낙규 기자가 다녀온 군대 체험. 자, 오늘 보니까 기계화보병부대에서 K-21 장갑차를 탑승해봤다고요?
네.
이 최신 장비가 발달하면서 이 보병부대도 기동력이 막 좋아지고 있는 거네요.
예. 뭐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미사일 전쟁인데
네.
뭐 보병부대가 뭐 기동까지 좋을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죠.
그럴 수 있죠. 네네.
예, 전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요. 군축을 강요받게 되는데요. 바로 기갑 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독일군이 반대를 하죠. 이 기갑이 빨라야 이동이 빨라야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인데요.
네.
그때 당시부터 이제 기계화전이라는 개념이 최초로 만들어지는데
네.
우리 군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최초의
네.
6.25 전쟁 당시에요. 양창식 장군이라는 분이 미 군사 원조로 받은 전차 200대로 해서 수도 기계화 보병 사단을 창설한 적이
맞아요.
예.
이 수도 기계화 보병 사단. 여기 출신들도 꽤 많습니다. 예비군들 중에서.
예, 맞습니다.
예. 독일하면 또 전차 부대인데. 예,
그렇죠.
역시 거기서 시작됐군요. 근데 이 K-21 그 장갑차는 그 저 이 병사들 태우고 이 물 위에 막 떠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옛날에 같은 그죠? 경우에는 장갑차를 타면 네. 물이 있으면 멈췄는데요.
네.
요즘은 이 보병 장갑차가요 물 위를 떠다닙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한강 같은 높이도 그냥 뭐 수중에서도 그냥 갈 수 있다는 건데요.
네네.
수면 위를 떠다니는 건데
네.
제가 이거를 탑승을 해봤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점이 가장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장갑차를 타게 되면요
네.
물 앞에 서게 되면
네.
이 마치 수영을 하듯이요
네.
이 장갑차가 양쪽 겨드랑이에
네.
튜브를 끼게 됩니다.
오.
튜브 크기가 지금 한 2m 정도가 되는데요.
네.
2m 정도가 이 부풀어지게 되면 25톤 무게 장갑차도 뭐 거뜬히 수상 도하를 할 수 있는데요.
오.
제가 이날 타고서 물 안에를 한번 떠봤는데요.
네.
들어가 봤는데 이 장갑차가 이 물 우덩이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물 위를 뜨잖아요.
네.
그럼 삑삑 경고음이 돕니다.
오.
저는 맨 처음에 탔을 때
네.
이게 무슨 기계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많이 알았는데요.
고장난 거 아닌가?
예. 알고 봤더니 이 물 위에 떠다니다가
네.
약간 각도가 틀어지기만 해도 이 경고음이 나온다고 해요.
오, 그러니까 차선 이탈 방지예요?
예, 그러니까
오.
좀 위험하게 되면 보병들이 탈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앞서 경고음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날 물 위를 한번 떠봤는데 시속 7km까지 갑니다.
어,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전진하다 보면 파도가 생기고요. 정말 고무보트를 탔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저 그 장갑차 내부는 어때요?
예, 제가 물에 빠져나와서 그
네.
탑승실 내부도 들어가 봤는데요.
네.
그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냐면요. 마치 봉고차를 타면
네.
탈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인데요.
오.
아무래도 완전 군장을 한 장병들이 타다 보니까 한 8명 정도가 탑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문을 닫으면 깜깜한데요.
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 안쪽에 가면요.
네.
모니터예요. 장갑차 후방. 앞면을 다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화면이 있고요. 또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장갑차의 속도, 상황 모든 게 나오는데요. 이 장갑차가 보통 시속을 내면요.
네.
이 한 30km 이상을 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저희들이 뭐 이거 타더라도 뭐 보통 일반 승용차는 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약간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
예,
그런 게 나오는데요. 또 이게 보병 장갑차를 하다 보면 이 장병들을 보호해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때문에 기관차에서 사격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내부에서도요.
네.
이 화약 냄새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거기 그 탑승된 확인은 뭐예요? 탑재된 확인은?
40mm 기관포 탑재하고 있는데요.
네.
이 소음과 이 굉음
네.
또 이 냄새 화약 냄새가 코를 찌르면 아 밖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충분히 가질 수가 있고요. 이 적진에 딱 도착을 하게 되면요, 수대장이 장갑차 문을 열면서 적진 앞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오.
그때 이제 나가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당시 훈련을 마치고 났더니 야, 이 적을 제압하고 났더니 보병의 기동력이 좌우하는 거는 역시 기갑 전력이 있어야 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고요. 이날 뭐 대대장도 그런 얘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기갑 전력의 중요성이 현대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상황을 만들어서 반복된 훈련을 하는 게
맞아요.
실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럼 연습밖에 없어요. 연습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맞습니다.
하여튼 복받은 민간인 양락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